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신약 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천성적으로 나와 동떨어져서 악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인데요. 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자가 특별히 나를 해하기 위해서 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 한마디 또 뒤에서 조작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나도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그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게 가까이에 있으면서 내게 해코지를 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의 눈을 상하게 했거나 또 이 이를 상하게 한 것은 이 악한 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요,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힘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를 들고 계신데요. 이 악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을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자에 대해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왼손잡이는요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보통 뺨을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는데요. 그런다고 뺨을 때릴 때 이렇게 해서 때리는 사람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가지고 손등을 가지고 때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뺨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등을 가지고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요. 이건 인격 모독 중에서도 굉장히 중한 모독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개념에서 신발을 집어 던진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모독이고요.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린다는 것도 너는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도 없다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인격 모독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격 모독 중에 모독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되갚아 주지 말라, 일단 그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내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한 이 악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도록 이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걸어가, 억지로 가지 말고 즐겁게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식민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물건 들고 이 오리만 걸어가자고. 그러면은 식민지 사람들은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쥐고 오리를 이렇게 가게 되어주는 겁니다. 이 물건 저쪽으로 좀 옮겨라 그러면은 쥐고 옮겨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옮겨야 되죠. 그럴 때 억울해하지 말고 그럴 때에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은요,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데, 구레네 사람이 그때 하필 예루살렘을 찾아왔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다가 예수님이 하도 얻어맞고 터지고 째지고 피가 나고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한 체력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했죠. 네가 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심리를 걸어가라. 보통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증오의 불길이 막 타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아니 그 배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야곱에게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이 디나는요, 목축업을 하면서 이동하는 그 가정의 딸이었기 때문에 치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세겜성에 가니까, 그들은 정착민들이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화장도 많이 하고 이쁜 옷도 입고, 그래서 그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가서 보러 갔는데요, 이 디나가 굉장히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 성폭행을 했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추장이, 이 아들의 그 추장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좀 시켜주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오빠들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결혼하고 서로 거래를 하려면은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추장이 돌아갔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남자들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는요, 꼼짝을 못하는데,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보복을 한 거죠. 보복치고는 너무 잔인한 보복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은 내가 당한 피해 때문에 이런 피해 보복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피해 보복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죄악을 징치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수를 갚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늠해 보기 힘들 정도로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잔혹한 형벌들과, 그리고 현대에도 이 적국을 정복을 한 군인들이 적국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다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짐승처럼 다룹니다. 정말로 짐승처럼 다뤄요.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 치를 뜹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이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민족들도 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치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니까 너희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안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나치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로마 교황청에 유대인들이 특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과 나치가 손이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교황청에서 거절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거절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다 그렇게 다 고개를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기록물을 이렇게 보면요, 그 잔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발가벗겨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에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너무 잔인해서 볼 수 없는.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을 보면요, 재미로 죽였고 쾌감이 있어서 죽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잔인함이요, 얼마나 크게 다랬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당했으니까 앞으로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더 잔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그 인간의 잔인한 본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법을 하나 주셨죠. 만약에 싸우다가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도 이를 하나 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개별적으로 빼면 안 되고 재판정에 가서 거기에서 이를 하나 빼든지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적인 자리에서 빼도록 했으면요, 막 큰일 날 겁니다. 하나만 빼려고 하다가 화가 너무 나서 막 싹 다 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그 사람도 그의 준하는 그런 피해만 입히고 보호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보복을 하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버립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복수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복수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를 하나 뺐으면 그 사람의 이를 하나 빼든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이 악한 일을 내게 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하시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보복을 하고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미워한다면은 사실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근데 그 재판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군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내 오른 뺨을 쳤으니까 내 왼 뺨도 때리라 하면서 이렇게 돌려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항의를 하셨죠.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육체의 해를 가하는 것은요 어느 법에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엄중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의 뺨을 누가 때렸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왼쪽 뺨 돌려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때려주십시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한쪽 뺨을 맞았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못 오해하면은 악한 자를 절대로 제지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벌을 가해서는 안 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공권력을 사용을 하셔서 이런 자는 적절하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넘겨야만 되는 것은 법에 넘기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그를 증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하겠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꾹 담고 있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법에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죠. 왼쪽 뺨도 돌려대면서 여기도 때려주세요라고 할 정도의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발을 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주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십시오. 이 마음속에 증오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기쁘게 동행을 하면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했던 그거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 이것을 그냥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리를 기쁘게 동행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희생할 것은 네가 희생을 좀 해다오. 그것 때문에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다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참 순해야 되고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미워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비참해집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증오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인생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면은 절대로 유익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멸시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찬송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아야 되는 그 피조물에게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에는 발가벗겨져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사지가 터진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주셨죠. 근데 그때에도요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시면서 손에는 자신이 다 보았습니다. 희생도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복을 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한 선교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요. 그리고 교회 뒤에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고 딸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을 세워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캠프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힌두교 광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목사님과 두 아들을 차에 가두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잠시 후에 경찰들이 와서 광신도들은 도망을 갔는데요. 차 문을 열고 보니까 목사님과 두 아들은 이미 죄가 되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집에 머무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요, 딸 아이를 안고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종교는 다른데 나병 환자들이 다 나왔고 그 동네 원주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모님이요, 인도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생전에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은 남편을 죽인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지요. 남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원수마저 용서해야 되는 이러한 사랑을 지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모든 허물과 또 모든 죄악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원수가 있다면은,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 마음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기쁘게 심리까지도 걸어가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정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서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수 갚는 방법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읽어볼 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하는 것이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한 그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저주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때 그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 속에는 안 좋은 감정을 폭발을 해버리면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죠. 무익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자유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내가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거든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가득 한을 품고 지내면요 살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딘가로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람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폭발되어져서 나온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요 이러한 피해자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신음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갚는 기도는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좀 써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109편 1절에서 끝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끝절까지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기는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원수는요 저주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대신에 1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의 만년의 미소가 띄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요, 마음속에 도저히 미워서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시편 109편을요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속이 후련해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저주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게 하소서.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고 빨리 죽으라 그 말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저주를요, 이런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그 속에 얼마나 억울한 게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읽어보게 되면요, 차마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시편 109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조금씩 첨부하셔도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주면은, 그러면요 이 시편 109편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마음을요. 사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찌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에서 상한 것이 올라온다고요. 그때 못 참을 것 같으면 시편 109편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나 끝에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셔서 이제는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빼앗고 자는 자에게 옛다 그러면서 그도까지도 벗어서 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면은 그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할 때 그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 다 버리고 심리를 기쁘게 동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그래야 우리가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오른밤